3부로 돌아온 과학공감 우리 사이, 이번에는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인 책으로 만나는 과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참고서로 접하는 과학이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책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 MC들과 게스트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더불어 이 코너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쉽게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정 2014 우수과학 도서에서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책도 역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생물과 생원에 관한 책입니다. 바로 미생물과 감염병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죠. 가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총 160페이지가량의 얇은 책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미생물과 세균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지식과 대표적인 질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고 오셨는지.
예, 말씀하신 대로 짧아서 읽기가 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학 교재에 비해서 너무 작은 양이겠지만 어때,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저기 아동용이다 보니까 책이 아무래도 짧고, 그런데 뭐 필요한 내용은 유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이쪽을 워낙 또 잘 아시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도 아는 이야기라 뻔해서 지루하진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색다르게 책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책이 어디까지 실렸나, 혹시 뭐 어디가 잘못된 부분 없는가, 뭐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었고요.
마치 그 책 편집자처럼, 네,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거군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뭐 이쪽 분야 전공하신 분으로서 뭐 이 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찾으셨습니까?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제가 책을 소개드려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이 아동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동 대상으로 나온 책같이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그림도 예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해서 지루하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개념을 짧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감염병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흥미를 충분히 끌어주었습니다. 콜레라가 어떤 질병인지, 페스트가 어떤 질병인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떤 질병인지 예시와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세균은 감염되는 거고 바이러스는 그 공중에 떠다닌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거의 배경 지식이 정말 아이들 수준이어가지고 아마 조금만 지루했어도 흥미를 잃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시 위주로 이야기해주니까 정말 재밌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성인도.
아, 그렇군요. 어느 분이 제일 재밌었나요?
저는 그 무균 박사 특강이라고 커다란 주제에 중간중간에 쥐 모습을 한 무균 박사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관련한 자잘한 지식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걸리기 쉬운 8가지 질병을 알려준다거나 감염병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할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쥐 모양의 캐릭터가 어찌나 정감이 가고 귀엽던지요. 머리에 정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아,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쥐 모습일까요? 좀 징그럽지 않을까요?
아, 징그럽나요? 저는 그 미키마우스가 생각나서 귀엽던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안 그래도 무균 박사가 자기 그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쥐들은 병원균을 퍼뜨리는 나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없애고자 자신들이 이제 감은 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책에 마스코트로 등장하시는 그 쥐는 똑똑한 쥐 모양입니다.
뭐 미키마우스나 라따뚜이 쥐처럼요. 네.
예. 또 재밌는 부분 없었나요?
이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 게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림이요? 예.
네. 이 책이 엄청 일러스트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세균 같은 걸 그리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쁘게 잘 그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그 막 세균인데 핑크색의 눈 커다랗게 그려져 있고 문제는 이게 세균인데 징그럽지 않고 귀엽게 느껴진다는 그 정도.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세균이면 징그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들 보는 책인데 사실적인 그 사진만 들어가면 그것대로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실제로 세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뭐 생각을 하면은 세균이 분명히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무한히 선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큼 예쁘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림뿐만 아니라 뭔가 사진이라던가 타이포그라피라던가 이런 게 심심하지 않아서 정말 그림 보는 재미로만 봐도 좋은 그런 책 같아요.
맞아요. 아주 잘 만든 과학 동화책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저는 이 정도 책이라면 뭐 굳이 애들에게 한정시키지 않고서도 뭐 중고등학생이 봐도 재밌을 거라고 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그 멘트가 이 방송 진행한 3주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 책이지만 10대 애들이나 뭐 어른들이 봐도 재밌을 거라는 거.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그래서 한 생각이 아 사람들은 10대 애들이 쉬운 책이라면 다 좋아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닌가요?
안 그래도 저는 뭐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냐?
제가 그때는 그냥 교과서가 아니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책이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책을 안 좋아하고요. 그냥 TV가 제일 좋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요새는 TV도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스마트폰이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유튜브로 뭐 엑소 영상도 보고 B1A4 영상도 보고 네, 요즘 아이돌 네, 그룹들의 영상 많이 보죠.
예. 너무 곁다리를 세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출판사에서 나온 미생물과 감염병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통학 책이지만 화려한 일러스트와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된 책이라서 생물에 관심 있는 10대와 어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전국 대학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출연이니만큼 예전에 다룬 책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책 읽었다면 재밌어서 아마 계속 다시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예. 네, 진짜라니까요. 그 생물 과목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마 정말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자, MC 길 여름 씨의 말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음악 듣고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4부 일상에서 만나는 과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하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과학적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 속의 과학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오늘 새로 오신 김열음님과 생활 속에 모르고 지났던 미생물이나 세균 관련증 혹시 이런 거 있으셨나요?
생활 속에 몰래 지나치는 미생물이 있나요? 네. 네.
우리가 미생물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네. 뭐 지나치는 미생물 그런 거는 없었겠죠? 예, 보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네.
근데 혹시 그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니까.
생활 속의 과학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뭐 스마트폰?
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미생물이야 뭐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있어봐야 유산균, 요구르트 네, 그런 거고 그것도 뭐 아까 이야기에서 특별하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굳이 따지면 그거 생각났는데 근데 이걸 좀 생활 속의 과학으로 해도 될지 네, 또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어떤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 왜 우유 중에 상표가 파스텔르 우유인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네,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아, 뭐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파스텔르가 세균 연구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방송이 진행 안 될 뻔했는데.
네, 우리 지금 전석천 선생님께서 방송 진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뭐 김원희 씨도 부담 좀 가져보세요.
네, 저는 오늘 첫 화니까 일단 파이팅 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되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못 빼는 거고요. 네, 네 선생님 저에게 그 파스텔르는 우유에 쓰이는 사람 이름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말하자면 연세우유 만드는 연세대학교나 남양 같은 존재인데 과학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상표로 쓰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현대과학 입장에서 볼 때 파스텔르는 미생물학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원래는 화학자였고요.
그렇습니까?
그 20대 후반에 그 화학과 교수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화학자 교수로 계시면서 입체 이성질체를 발견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미생물의 존재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전에는 세균이 이 사람 이게 파스텔르 이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네요.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죠. 병의 원인은 나쁜 일을 하면 병에 걸린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미신적으로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예.
그럼 파스텔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병이 전염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뭐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그 전에요. 파스텔르 전에요. 파스텔르 전에.
예, 그렇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염병이 저렇게 똑같은 병이 또 병이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미아즈마라는 나쁜 공기가 병을 옮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가 미생물이라는 것은 몰랐죠.
그건 파스텔르가 규명을 해낸 거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파스텔르가 미생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또 어떤 거를 또 알게 해줬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유와 연결돼서 이야기했다면 우유와 무슨 관계되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파스텔르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의 존재를 밝혔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아버지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의리가 있고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농장에 닭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밝히게 된 게 닭콜레라고요. 닭콜레라의 백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백신이라는 개념,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질병을 예방을 했는데요. 광견병에 걸린 개 물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것을 예방하는 광견병 백신을 만들었고요. 또 뭐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의 존재를 밝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프가 썩는다, 상한다 이러면 그냥 거기서 무엇인가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자연 발생설인데 이 파스테르는 그게 아니고 미생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증식해서 많이 생긴다. 그거를 이제 생물 속생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없는 거에서 생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존재했던 거가 증식한다. 그 생물체는 생물체에서 생겨난다. 이런 생물 속생설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파스테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네. 장황하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어떤 물질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세균이 계속 증식을 하면 물질이 이제 변질이 되니까 세균은 죽이고 그런데 우유라는 거의 맛과 그 영양분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은 다 파괴시키니까 그 적절한 온도에서 가열을 해서 세균은 죽이고 영양소는 파괴하지 않는 그 온도에서 우유를 이제 소독을 한 거죠. 예예. 그래서 이제 그걸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이라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만든 뭐 우유 살균법 뭐 그걸 도입했다. 그래서 파스테르 이름이 우유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아니 그 우유가 저 고등학교 때 급식 때 나왔었거든요. 고3 그 학생 어머니들께서 우유가 정말 파스테르 우유가 저온 살균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그것만 먹여주셨어요. 네.
어때 그 우유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기억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사실 제 입맛에는 좀 별로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저는 맛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이 파스테르는 되게 독특한 실험 같은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 저도 왠지 그 실험은 알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생물 속생설?
네네.
그것과 관련된 실험인데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미생물이 생기지 않고 미생물이 아버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걸 밝히는 실험이었고요. 근데 이제 둥그런 목이 긴 그걸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해요. 예. 거기에다 고기 스프를 넣고 그리고 그걸 끓입니다. 그럼 그 안에 이미 존재하던 그 세균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목을 길다랗게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굽어서 밖에 이제 기체가 닿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스프 안에선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끝에 수프를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공기를 접촉하게 하면 그러면 그 수프에선 뭐가 뿌옇게 자랍니다. 결국은 그 안에 아무것도 어버이 그 세균을 다 죽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어떤 외부의 세균과 접촉을 한 상태에서만 그 세균이 증식한다라는 것을 실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병이 목이 길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원래 그 세균들은 끓여서 죽여버리고
네.
또 공기 구부러진 병이니까 공기가 그걸 접촉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예.
그래서 그 미생물이 고기 수프와 만나지 못하니까 상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입구 쪽으로 흘려보내줘서 접촉이 되면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했다.
네.
와, 그걸 발견하신 거군요. 그러면은
재밌네요.
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구조를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 네.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뒀었거든요.
예?
그 여름에는 좀 워낙 잘 찌개가 빨리 쉬니까. 예. 근데 어쩌다 그걸 안 먹고 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그냥 뚜껑 닫은 채로 넣어두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 뭐 상했겠지라고 버리려고 꺼냈더니 상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뭐 냉장고에 넣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름에는 워낙 반찬이 잘 쉬니까 넣어만 놔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꺼내 먹으면 바로 상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뚜껑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 조금 보다가 다시 상온에 놔뒀어요. 그런데 그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상했던 김치찌개가 공기가 닿으니까 바로 몇 시간 만에 팍 쉬어버리더라고요.
아, 관찰력이 대단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견 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파스텔와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나.
네. 파스텔 업자까지 쫓아가시려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냥 농담을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세계관학에서 파스텔의 업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또 다른 분을 들을 수 있는데 코어라는 분을 우리가 자기가 들을 수 있거든요. 코어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파스텔가 미생물의 아버지라면 코흐는 세균학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코흐는 탄저병의 원인인 탄저균을 찾아냈고요. 세균학의 기본인 코흐의 4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핵균, 콜레라균의 실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두 병이 유럽에서는 뭐 지금의 암이나 백혈병 수준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생각되었었죠. 이 두 병의 병원체를 찾아내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남겼고 실제로 이제 결핵과 콜레라는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적절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금방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코의 4원칙이라는 것은 뭔가요?
세균을 연구할 때 뭐 이렇게 연구하라라는 규칙 같은 거죠.
예.
한번 이제 읽어보면 이래요. 요약을 해보면 첫째, 병원균은 어떤 질병에 해당하는 병원균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 너무나 네. 타당하죠. 네. 둘째, 그 병원균을 순수 배양으로 분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 종류만.
한 종류만.
찾아내야 된다.
네. 네. 셋째, 배양한 병원균을 실험 동물에 접종했을 때 먼저 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 네. 넷째, 감염된 실험 동물에서,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병원균을 넣었을 때 동일한 질병을 얻어야 되고 그 질병을 얻은 그 동물에서부터 다시 병원균을 분류했는데 그게 첫 번째 것과 같은 병원균이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보면 이 네 가지 원칙이 워낙 당연한 것인데 당시에는 세균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막 엉망으로 실험이 진행된 점이 그런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코흐가 이 원칙을 발표한 이후에 적어도 이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연구자들이 헤매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뭐 말하자면 세균 사용 설명서 같은 걸 미리 써준 셈이네요.
그렇죠. 또 지금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지를 한천 배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천 배지요? 그게 뭘까요?
왜 뭐 뉴스나 뭐 연구자들이 이렇게 뭐 연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보면 뭐 이렇게 둥그렇고 납작한 원형 용기를 가지고 거기에 뭐 빨갛고 파랗고 있는 거를 현미경 아래 놓고 연구원들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뭐 젤리 같은 거요. 유리는 아니고.
몰랐어요, 잘. 네.
그 미생물들이 뭔가 먹어야 증식을 하고 자라는데 이 젤리 같은 이것이 그 먹잇감하고 섞어서 이렇게 주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그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니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럼 파스텔처럼 그런 뭐 고기 국물 같은 그런 거는 쓸 수 없는 건가요? 액체 상태로 그냥 바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받아 쓸 수 있죠. 지금도 뭐 액체 상태로도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종류를 특히 한 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다른 종류로부터 구분해 내려면 액체는 막 섞이니까
아, 그렇군요.
구분해낼 수가 없고요. 예. 고체에서 이렇게 위에 자라면 옆에 것과 이것이 다른지 그리고 분리해서 자라니까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제가 지금 네이버 예, 한천 배지 검색을 하니까 정말 검색 결과가 많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그 검색 한석 배지라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그냥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한 아주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 같아 봅니다.
네.
어떤 코어는 뭐 어떤 이런 좀 어려웠던 그런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미리 닦아준 그런 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세균학의 아버지라는 명칭이 괜히 생긴 게 아니겠죠?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사실 파스텔이나 코흐나 어떤 백신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다 해주셨는데 정작 세균과 싸우는 약을 만든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 존재 자체를 밝혀낸 게 대단한 발견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병은 또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에 감염돼서 아픈 사람들은 언제부터 치료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아 그거 저도 알겠는데요. 그 유명한 그 페니실린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 그 프로임이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그 세균을 죽이는 푸른 곰팡이를 보고 착안해서 만들었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레밍이 바로 찾아서 딱 만든 건 아니고 그 약간 복잡한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때 프레밍이 연구하고 있던 게 포도상구균이란 세균이었는데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게 곰고 하는 것이 이제 포도상구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다녀와서 보니까 그 접시에 포도상구균을 키우던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염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곰팡이가 이제 펴 있는 그 곳에 포도상구균이 죽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 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이제 포도상구균을 죽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서 페니실린을 만든 것도 맞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진 못했어요. 프레밍이.
예.
그래서 그 페니실린을 추출하다가 프레밍이 포기를 했어요.
진짜요? 그렇다면 페니실린의 운명은? 그렇다면 누가 네, 마무리를 했을까요?
실제로 페니실린을 완성시켜서 내놓은 건 그 9년 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 에른스트 카인이라는 두 사람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프레밍의 연구 결과를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발해서 페니실린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약을 팔 회사를 제약회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까지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약이 만들어진 곳은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 저작권료를 내면서 50년이나 그 저작권료를 내면서 다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 벌 기회를 놓친 거네요. 그럼 그 플레밍이나 그걸 발전시킨 사람들도 전혀 그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래도 노벨 의학상은 받았대요.
아, 그 세 분 다 노벨 의학상 받은 건가요?
네, 공동 수상했습니다. 예.
뭐 노벨 의학상도 노벨 상의 상금이 또 많으니까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이라는 점도 얻었고요. 노벨상 축하 연설에서 스웨덴 노벨 의학 연구소의 테우렐 교수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대요.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이 마법에 걸려 나무 뿌리에 갇혀있던 요정을 풀어주고 만명통치약을 얻은 동화 속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만큼 페니실린 네, 그 발견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도 과거에는 죽을 것 같은 감염병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곰팡이가 펴가지고 약을 개발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느끼시나요?
아니 사실 그 우리가 실생활에서 곰팡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반찬이나 음식 남은 거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꺼내놔야 뭐 생길까 말까인데 그렇게 중요한 연구하는 연구원이 중요한 세균 접시에다가 곰팡이를 피운 게 저는 네, 참 재밌어요. 예.
뭐 듣다 보니 뭐 그렇긴 하네요. 예.
뭐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플레밍이 좀 그 늘은 아니겠지만 예. 약간 덤벙대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포도상 구균이 든 접시를 배양기에 넣고 그리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밖에 실온에 놓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이 그 배양기 안에가 아니고 그냥 실온에 놓고 가니까 뭐 곰팡이가 들어가서 피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필 푸른 곰팡이 여러 곰팡이 중에 푸른 곰팡이가 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시 원래 성격이 그런 분이셨군요.
그리고 페니실린 연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플레밍이 포기하고 플로리아 카인이 연구를 시작한 것도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논문을 봤는데 이게 좀 허점이 있어서 이 두 연구자가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좀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요즘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말로 잘 주워 먹은 케이스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앉아있다가 연구자들이 잘 만든 페니실린을 특허권까지 돈 주고 사간 미국 제약회사인 거고요. 그렇죠.
자, 현대사는 뭐 눈치 잘 봐서 뭐 얻어먹은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과학공감 우리 사이 세 번째 시간을 맞아 미생물과 세균 그리고 미생물의 발전 과정이 있었던 재밌던 과학자들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MC분께서 함께 하시기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편했고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또 52 분 다 미모도 출중하시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인데 이걸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해주셨던 함께 해주신 김옥빈 교수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네. 아직도 긴장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 질문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듣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저희가 이 미생물을 또 이런 세균 이런 것들 너무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또 설명해 줘야 될지 좀 그 정리하시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 또 알도록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냥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모든 것을 갖다가 차근차근 그래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김여름님도 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같이 소감 한번 들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오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좀 듣기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사실 과학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생소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네, 잘 들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도 오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네.
과학을 전혀 모르신 분이라 그래갖고 속으로 마음을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너무 잘 하셨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감정 이입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네.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오늘 과학공감 우리 사이 3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팟빵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한 과학공감 우리 사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